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래부터 성경과 함께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권면으로 이 서신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성경은 우리 쉽게 얘기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단팥이 들어있지 않은 찐빵보다 더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윤리서에 불과하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충성과 헌신만이 생명을 주고 영생을 보장합니다. 결국 성경의 약속은 이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단순한 육신의 평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속에서부터 영혼을 누리고 그리고 영혼을 소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욕구에 가장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고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서 2절에요.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모든 계시의 최종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기록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혼란기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성경도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고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서로 격려는 대단히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를 통한 이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두 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부터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막연한 얘기 같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좋은 것이건 굳은 것이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좀 우리하고 먼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피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출발점 그리고 신앙의 절대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삶이 뭘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피는 뭡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피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생명을 나타내고 세상 속에도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우리가 성경 속에 생명과 함께 중요한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피를 흘렸다. 희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를 나타내는, 피를 힘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면서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명을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됩니까?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희생의 사람들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그 희생 덕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실제적인 오늘 사회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피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이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를 힘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드는 삶이고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252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하게 하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용서하는 증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은 비단 이 찬송가를 쓴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특권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덕택에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로 아닙니다. 이뻐서도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본래 레위 가문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를 우리는 담대히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역시 피를 힘입어.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의 교통할 수 있는 지성소에 당당히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효력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 즉 희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 길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셨다고 하는 신비한 공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요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인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45절에도 같은 원리를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진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의 담을 찢으신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육체라고 하는 자신의 육체를 우리의 죄에 삼으신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런 각오를 하십시오. 나는 가정 속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예수님의 피, 생명을 보이는 증거로 살아야 되겠다. 그 피를 생명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모든 영역에서 바로 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각오로 매 순간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로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과 그리고 그의 위엄과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뭘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백성들의 허물과 죄사함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진 인생들을 사죄하기 위한 역할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앞서 성소로 인도하시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험스러운 분 앞에 우리가 가봐.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얼마나 멋쩍습니까? 아마 대통령 앞에도 그럴 거예요. 이 나라의 권력자들 앞에도 가보시오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갈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그분과 잘 아는 사람이 앞에 인도하면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분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 먼저 우리를 앞서서 지성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큰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종배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형제되고 자매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앞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권리를 내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어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마음의 양심에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얘기하는 거지요. 애굽의 육신이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됐다고 그 결과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사람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에덴의 범죄 이후에 이 양심이 다 마비되고 양심의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십자가에 흘린 피는 바로 물과 함께 우리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요한일서에 그러죠. 물과 피라. 그냥 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의 피가 각자의 심령 속에 어떻게 뿌려집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속에 자기를 죽일 때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의 뿌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씻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십자가에 흘린 피는 바로 물과 함께 우리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놀라운 권위에도 불구하고 1년 1차에 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에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너는 이때만 들어와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좋은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22절 하반절에 쓰여 있죠.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옛적에 범죄한 그 썩은 양심이 아니고 참 마음, 그리고 어느 부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왕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이 권리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내 자신의 안녕과 무사 안위를 위한 것보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지런히 나가십시오. 권리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피를 힘입고 피를 증거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 속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 말 아니에요? 그리하자라는 게. 모이자입니다. 모이자. 그날이 가까운, 그날이 언젠데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의 증거들을, 근거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피를 증거해야지. 피를 힘입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희생을 해야지. 이렇게 각오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죠?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직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이 이정배도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직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혼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은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되 우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약속에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자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의 약속이 아니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같은 아파트면 어때요? 한 동이면 같은 동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건너집에 국이 끓는지 멸치를 볶는지 몰라요. 예전에 적어도 믿음이 없었을 때지만은 우리 동네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가구가 안 됐어요, 집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집에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를 하면 온 동네가 참기름 냄새로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야,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면 아무개 집에 제산 날이네. 잠 안 자야 되겠다. 쌀밥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 집집마다 그걸 갖다 갖다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도 제사는 지내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더 귀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제가 어린 어떤 심정에서는 대단히 그 나눔이 귀하다는 걸 느낀 거지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저희 시골에 살아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죠? 동네에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다 알아요, 화다하게. 그리고 그걸 다 나눠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 이런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무엇을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고갈되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 뭐예요?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있어요? 격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이종배요?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고 격려가 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보다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산다고 해서 격려가 필요 없느냐? 죄송합니다. 저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투정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타이르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짓,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도 성격이 그래요. 너무 비판적일 때가 많아요. 비판 먼저 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의 이야기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그리고 필요한 얘기를 넣어주면 마음을 열어서 그 비판 같은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술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조차도 말씀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다. 왜? 사랑이 고갈되고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개인주의가 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안부조차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격려가 필요한, 그래서 먼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로를 돌아보는 속에 서서 필요한 건 뭡니까?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모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거기에 연이어서 얘기하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습관을 기르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속 모이기를 폐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사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래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겨우니까 교회 오는 것도 좀 힘겨워요. 예전처럼 그저 못 살 때는 그냥 별로 일이 많지 않을 때는 교회당이 어때요? 마룻바닥에 그냥 편하게 앉습니까? 어디 뭐 난방이나 제대로 돼요. 그래도 교회 오는 게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 분주해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세상의 징조입니다. 그것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고 교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라는 거죠. 기록물을 보면 특히 물속에 보면요. 또 육지에도 마찬가지지만 조그마한 정어리떼가 각자 흩어지면 어때요? 다 잡아먹기 때문에 완전히 군무를 이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피해요. 그리고 또 사슴이나 또는 아주 순한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누떼라든가 호랑이나 사자가 달리면 어떡해요? 같이 모아요. 그리고 새끼들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약한 사람들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같이 달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이에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잘 타는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다 사그러집니다. 다 죽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서는 안 되고 더욱 모이는 습관을 키우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몸이 모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피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삶 돼야 됩니다. 그건 뭐라고요? 생명을 나타내는 삶. 이 생명이 희귀한 시대에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사람들이라면, 피의 사람들이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 피는 희생이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주님의 피를 나타낼 그런 바탕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희생하고 나면 얼마든지, 제가 앞에 얘기했다니 2년을 뜸들였다고요. 어느 정도 힘썼다고요. 그리고 나타내도 거기에 대해서 감이 좋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삶이 되되 생명을 나타내고 내 희생으로서 그 피를 증거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얻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권리입니다. 그 약속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삶이 되십시오. 잘못된 것은 누구의 눈에든지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책망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두고 형제의 작은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격려하십시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도 격려가 필요하고 남편도 격려가 필요하고 시험 공부에 시달리는 자녀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격려, 생명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알량스러운 격려가 아니라 주님의 피의 격려를 서로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이 서로 강하게 결속되고 모이면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도 피를 증거하는 그런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